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만약에 팔이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까만 바탕에 하얗고 뾰족하게 부러진 뼈의 선이 약간 아주 명확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딱 짚어주죠. 여기가 부러졌다고.
맞아요. 우리는 그런 명확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눈에 보이고 진단명으로 딱 떨어지고 그런 어떤 공학적인 정밀함이 되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입에 털어넣는 그 작은 알약 하나도 비슷하게 느껴지긴 해요. 아주 정밀한 화학기호, 그리고 오차 없는 배합으로 만들어진 과학의 결정체처럼 보이니까요.
그쵸, 그쵸.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심층 탐구 자료들을 쫙 파고들다 보니까요.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엑스레이가 고장났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약이 만들어지고 가격이 매겨지고 유통돼서 결국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거기는 그 하얗고 빨끔한 실험실이 아닙니다.
아, 완전 다른 세상이죠, 거기는.
네, 오히려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나 정부의 엄청난 규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기업들의 피 튀기는 사투가 막 얽혀있는, 뭐랄까, 극한의 복잡계에 가깝단 말이에요.
겉보기엔 그저 고요한 실험실 같지만 산업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들여다보면 완전히 피바람 부는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개 쌓인 풍경 속으로 직접 한번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약업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산업의 진짜 작동 원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투자자분들도 좋죠.
맞습니다. 겉으로는 잘안 보이는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아주 완벽한 지도가 되어 줄 겁니다.
기대되네요.
한국 제약 산업의 전체적인 생태계부터 시작해서요. 환인제약이라는 특정 기업이 2026년 현재 어떤 재무적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약 공장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물류 및 자재 부서에 정말 숨막히는 디테일까지 싹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생태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규칙부터 하나씩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기업들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일단 그들이 뛰고 있는 운동장 크기부터 가늠을 해봐야 하거든요.
운동장 크기라면 시장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식약처 데이터를 보면요. 2023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31조 4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31조요.
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건 단순한 덩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속도요? 성장률 말인가요?
맞아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2%에 달하거든요.
8.2%면 어우, 엄청난 거 아닌가요?
엄청나죠? 이게 같은 기간 한국 전체 GDP 성장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니까요.
아니, 경제 성장률의 두 배라니. 수치만 딱 들으면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네요. 계속 그렇게 클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크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약 수요가 폭발했고, 또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장벽이 낮아졌잖아요.
아, 정신과 가는 걸 예전만큼 꺼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관련 의료 수요가 급증한 거죠. 그래서 2026년 6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성장 엔진이 전혀 식지를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 누구나 다 뛰어들고 싶어 할 만하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운동장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한 숨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규제 이야기죠.
맞아요. 정부가 쳐놓은 계단형 약가제도라는 규제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특정 성분의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이죠. 이 복제약이 20개 이상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면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약은 기존 최저가의 85%로 가격이 강제로 깎인다는 내용이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이건 약간 그 클럽방에 사람이 꽉 찰수록 입장권 가격이 강제로 깎이는 역경매 구조 아닙니까?
그 클럽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걸 조금 더 밀고 나가볼까요?
네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권 가격만 깎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클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수익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 기존 플레이어들 가격까지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똑같은 복제약만 막 무한정 찍어내면서 높은 약가를 다 받아가는 걸 막으려고 이런 메커니즘을 짠 거죠.
아, 제도의 취지 자체는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막상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완전 제살 깎아먹기 무한 경쟁이잖아요.
피가 튀기죠.
수익성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받는 상황에서 중견 제약사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냥 가격 계속 내리면서 버티기만 하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제약사들의 진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약으로 가격 경쟁만 하다가는 다 같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살 길을 찾아야겠네요.
네, 이 규제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업계는 크게 두 가지 탈출구를 뚫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남의 약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아하, 분비는 클럽에서 입장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클럽 무대 자체를 지어주고 확실한 고정 수익을 받는 쪽으로 사업을 확 트는 겁니다.
글로벌 CDMO 시장이 2029년까지 1,700억 달러 규모로 엄청나게 팽창할 거라는 전망도 딱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고요.
확실한 수요가 있는 곳에 인프라가 되겠다. 똑똑하네요. 그럼 두 번째 탈출구는 뭔가요?
애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철옹성처럼 아주 높은 특수시장으로 피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CNS, 그러니까 정신신경용제 시장인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피난처이자 요새죠.
자료 보니까 이 시장 규모가 대략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던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정신과 약은 대체 왜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가요? 똑같은 약이면 그냥 다른 회사 제품으로 쓱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질환약들이랑 메커니즘 차이를 좀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위장약이나 감기약은 A사 제품 먹다가 B사 제품으로 바꿔도 환자가 체감하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쵸. 감기약은 그냥 약국에서 주는 거 아무거나 먹으니까요.
하지만 우울증, 조현병, 뇌전증 같은 이런 정신신경계 약물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거든요.
아, 뇌를 건드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환자마다 약효가 나타나는 농도나 부작용 양상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의사가 엄청 오랜 시간을 들여서 환자한테 딱 맞는 성분하고 용량을 겨우 찾아내면 그 이후에는 절대 함부로 약을 안 바꿉니다. 뿐이 같아도 그 알약을 뭉치는 미세한 부형제 차이 하나 때문에 환자 상태가 확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약을 바꾸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려해요. 엄청나게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락인, 자물쇠를 채워버린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신규 제약사가 아무리 가격을 후려쳐서 새 약을 내놓아도 기존에 처방되던 약을 밀어내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와, 그래서 한번 자리를 딱 잡으면 그 어떤 규제나 경쟁보다 강력한 해자가 되는 거군요. 그럼 그 철옹성 같은 CNS 시장을 지금 꽉 잡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한번 보죠.
네, 두 마리의 용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맞아요. 자료 보니까 환인제약하고 명인제약입니다. 2024년 IQVIA 데이터 기준으로 두 회사 점유율 차이가 1%포인트도 안 나더라고요.
숨 막히는 박빙이죠.
명인이 5.82%, 환인이 5.44%예요. 정말 영원한 라이벌이네요.
물론 환인제약 측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들하고 제휴 맺어서 유통하는 오리지널 약품 매출까지 다 합치면 자기들이 실질적인 1위라고 방어하긴 하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두 회사가 한국 정신과 의약품 시장의 쌍두마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두 회사의 재무 구조를 쫙 비교해보고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왜요?
점유율은 진짜 거의 비슷한데 이익의 질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명인제약은 무려 2018년부터 8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 30%대를 찍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30%면 경이로운 수준이죠.
25년 기준으로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던데, 근데 반면에 환인제약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시장 점유율 5%대 후반의 햄버거를 팔고 있는데 한쪽은 근근히 가게 월세 내고 다른 한쪽은 요트를 사고 있는 격이잖아요.
하하, 요트요?
환인제약 이익은 대체 어디로 다 증발해버린 겁니까?
이게 이익이 어디로 샜다기보다는요, 두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 즉 밸류체인의 철학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다르다.
네, 명인제약이 어떻게 30%라는 마진을 내는지 구조를 뜯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회사가 2025년 10월에 상장을 완료했거든요.
아, 최근이네요.
네, 얘네는 철저하게 고수익 중심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보통 제약사들은 원료를 외부에서 사와서 약을 만드는데 명인은 자체 원료 생산 설비를 아주 거대하게 구축해놨어요.
아, 원료부터 직접 만든다고요?
맞아요. 원료 직접 만들고 그걸로 완제품 생산하고 유통까지 싹 다 자체적으로 소화해버립니다. 원가 경쟁력이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와, 중간에 유통마진이나 원료 구매 비용으로 나갈 돈을 그냥 전부 자기 주머니에 꽂아놓는다는 뜻이네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건 명인은 연구개별 비중, 즉 R&D를 매출의 4.0% 수준으로 꽉 묶어두고 있습니다.
4%면 제약사치고 꽤 낮은 편 아닌가요?
네, 불확실한 미래 신약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이미 돈이 잘 되는 확실한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아, 철저한 효율화와 원가 절감이 만들어낸 30% 마진이군요. 자, 그럼 반대로 환인제약은 왜 한자릿수 이익률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환인제약은 당장의 이익률을 좀 깎아먹더라도 맷집을 키워서 미래에 베팅하는 쪽을 택했어요. 일단 자체 원료 생산 비중이 명인보다 낮아서 원가율 자체도 높은 편이긴 한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R&D 비용입니다.
미래에 베팅한다.
네. 2024년 기준으로 환인은 236억 원을 R&D에 썼어요. 이게 매출의 무려 9.1%거든요. 정신신경계 계량신약은 물론이고 뇌전증 치료제 파이프라인 같은 걸 끊임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 좀만 더 파고들어보죠. 아무리 R&D에 9.1%를 쓴다고 해도요. 영업이익률이 30%대에서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치는 걸 그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예리하시네요.
분명히 재무제표 어딘가에 더 거대한 비용의 블랙홀이 있다는 뜻인데 그게 뭡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R&D 비용은 원래 꾸준히 나가던 돈이고요. 환인제약 수익성을 일시적으로 확 끌어내린 진짜 거대한 블랙홀은 따로 있습니다.
역시 있군요.
바로 향남 신공장입니다. 환인이 미래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2020년에 한국 얀생 부지를 460억 원에 인수했거든요. 그걸 대규모로 증설해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어요.
아, 공장. 공장을 새로 벌리면 초기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깨지겠네요.
상상을 초월하죠. 2025년 재무 데이터를 보면 이 신공장 가동이랑 맞물려서 인건비만 590억 원이 나갔고 감가상각비가 98억 원이나 찍혔습니다.
와, 98억?
약을 단 알도 안 팔아도 그냥 공장 문만 열어두면 나가는 돈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초기에 생산라인은 막 돌아가는데 주문 물량이 100% 꽉 차지 않으니까 이 막대한 고정비가 영업이익을 갉아먹은 거죠.
그래서 2025년에 환인제약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40%, 정확히는 39.4%나 폭락했던 거군요. 당기순이익도 41.9% 줄었고요.
네,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하고 최신식인 저택을 대출 껴서 샀는데 처음에는 세입자가 없어서 텅텅 빈 방에 난방비랑 관리비 폭탄을 맞으면서 끙끙 앓았던 거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원가율은 높은데 고정비까지 치솟으니까 이익이 날 수가 없었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환인제약이 그냥 앓고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수를 썼죠.
네. 이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려고 아주 흥미로운 외부 동맹을 맺었던데요. 그 2025년 12월에 발생한 자사주 막교환 사건 말이에요.
아, 그 동국제약, 진양제약, 경동제약이랑 총 154억 원 규모로 자사주 막교환한 건 말씀하시는군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무슨 상법 개정 같은 규제 환경에 대응해서 우호집은 늘려주는 걸로 보이던데 이면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그림을 보셨나요?
플레이어들 면면을 딱 보니까 소름이 돋던데요. 환인은 CNS 전문가죠. 동국은 일반의약품 강자고 경동은 만성질환 특화, 진양은 물류랑 위탁생산 인프라가 튼튼하잖아요. 이거 단순히 주식만 바꾼 게 아니라 각자 약점을 메워주는 거대한 연합군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시너지의 파괴력이 사실 엄청날 수 있어요. 환인제약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아까 말씀드린 자체 원료 부족이랑 높은 원가율이었잖아요.
네네. 명인제약이랑 비교되던 부분이요?
만약에 이 네 회사가 똘똘 뭉쳐서 제약 원료를 공동으로 대량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구매 파워, 바잉 파워가 확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바잉 파워가 엄청나게 커져서 원재료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죠. 게다가 각자의 남는 공장 캐파를 활용해서 서로의 약을 교차로 위탁 생산해 준다면요.
와,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빈방의 난방비 문제, 그게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네요.
빈방을 자기들끼리 쉐어하우스처럼 돌렸으면서 가동률을 쫙 끌어올리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그렇다면 이 전략이 과연 먹혔을까요? 2026년 1분기 성적표를 보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대반전이었습니다.
2026년 1분기 환인제약 영업이익이 93억 8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7%나 폭증한 수치예요.
77.7% 폭증이요?
네. 당기순이익도 45% 뛰었고요.
와, 드디어 그 거대한 향남 공장에 세입자가 꽉꽉 들어차면서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다는 증거네요. 고정비라는 허들을 딱 넘어서는 순간 늘어난 매출이 전부 이익으로 꽂히는 공장 비즈니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터진 겁니다.
실적을 뜯어보면 수익성 좋은 정신신경용제 제품군들이 든든하게 받쳐준 덕분이 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2025년에 그 혹독한 영업이익 반토막 사태, 그리고 신공장의 그 막대한 초기 비용 압박을 환인제약은 도대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글쎄요. 뭐 자사주 교환 같은 묘수도 뒀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체력이 없으면 버티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그 체력이 바로 환인제약의 숨은 무기예요. 이 회사 재무 상태표를 보면 순현금만 무려 631억 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631억이요? 현금 부자네요.
거기다 배당 성향이 40.8%에 달해요. 이익이 좀 줄어들어도 주주들한테 배당을 두둑하게 줄 수 있을 만큼 현금 흐름과 재무 건전성이 압도적으로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정비라는 어퍼컷을 연달아 맞고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와중인 2024년 8월에는 150억 원을 들여서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인 비피도의 지분을 30% 인수해서 경영권까지 가져왔어요.
와, 위기 상황인데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네요.
네. 장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포석인데 곳간이 비어 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베팅이죠.
그렇겠네요. 자,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흐름을 쫙 따라오다 보니까요. 제약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좀 윤곽이 잡힙니다.
다행이네요.
정부의 규제,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기업들의 연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조단위의 베팅까지. 근데요, 향남 신공장이 환인제약의 거대한 엔진이고 이 모든 전략이 설계도라고 한다면
네네.
도대체 그 엔진의 연료를 한치 오차도 없이 딱 쏟아 부으면서 이 복잡한 기계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현장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경영진이 아무리 멋진 전략을 짜고 삐까뻔쩍한 공장을 지어놔도요, 결국 현장에서 이 모든 걸 통제하는 부서가 없으면 제약회사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게 어딘가요?
바로 물류 및 자재 직무를 수행하는 숨은 영웅들이죠.
보통 우리가 물류라고 하면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한 물류센터 떠올리잖아요. 막 지게차가 짐 번쩍번쩍 나르고 컨베이어 벨트 쉴새 없이 돌아가고 주문 들어오면 몇 분 만에 포장해서 로켓처럼 쏴버리는 그런 속도전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소비재 물류가 그런 속도와 효율의 예술이라면요. 제약 물류, 특히 자재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의심과 통제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창고에서는 그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되죠?
원료나 포장 자재가 트럭에서 딱 내려서 창고에 입고되는 그 순간 이 자재들은 즉각 격리 상태에 들어갑니다.
격리요? 무슨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라벨이 떡하니 붙은 채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구역에 철저하게 갇히게 되죠. 품질관리 부서, 그러니까 QA에서 이 원료가 정말 우리가 주문한 성분이 맞는지,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다 검사하고 적합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생산 라인에 단 1g도 투입될 수 없습니다.
아, 무죄가 완벽히 입증될 때까지는 전부 유죄로 간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창고에 들어온 그 수천 박스의 원료를 일일이 다 뜯어서 검사할 순 없잖아요. 포장 뜯는 순간 오염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정교한 통계적 룰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제곱근 샘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곱근? 수학 시간에 배운 그 루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원료가 100박스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죠. 이걸 다 뜯을 순 없으니까 100의 제곱근, 즉 루트 100인 10박스만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겁니다.
오.
수학적으로 전체의 품질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률을 딱 맞추는 거죠.
와, 그냥 대충 한두 박스만 까보자가 아니라 철저한 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거네요.
그럼요. 자재 부서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 통제해야 하고 온도랑 습도도 24시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창고 안에서 자재가 단 1m만 이동해도 그 동선과 시간을 전부 다 기록해야 해요.
1m 움직인 것까지요?
네, 제약업계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행동하지 않은 것과 같다.
와, 살벌하네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행동하지 않은 것과 같다.
추적성이 곧 품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기록이 없으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세계군요.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어떤 거죠?
환인제약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CNS, 그러니까 정신과 의약품이 주력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우울증, 조현병, 수면제 이런 약을 만든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자재 창고에 향정신성 원료나 마약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일반 원료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텐데요.
아유, 아주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자재팀 직원들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챙겨야 하는 과제가 바로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입니다. 님스라고 부르죠.
님스요?
네. 마약류 원료는 애초에 일반 창고에 둘 수도 없어요. 무조건 이중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 금고나 그에 준하는 특수 보안구역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중금고 안에 보관된 원료를 그럼 꺼낼 때마다 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취급 내역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죠. 특히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지 7일 이내에 무조건 식약처 시스템에 등록을 마쳐야 하고요. 만약에 실수로 원료를 흘리거나 분실하는 사고가 나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며칠 내로 딱딱 떨어지네요. 만약에 전산 시스템에 찍혀있는 재고량이란 실제 금고 안에 있는 실물 재고량이 단 1g 아니면 단 한 알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은행에서도 돈 안 맞으면 퇴근 못한다고 하던데 마약류라면 뭐 바로 경찰이 출동하나요?
경찰은 기본이고 식약처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조사가 날아옵니다. 오차를 아예 용납하지 않는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의 세계죠.
와.
특히 2026년에 들어서면서 식약처가 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단속이랑 처벌 수위를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아마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차료 보다가 환인제약의 2026년 공식 인재상 키워드를 메모해둔 게 있거든요.
아, 네네.
첫째가 존중, 둘째가 소통, 그리고 셋째가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자재 직무는 보안 시스템이 은행 금고 수준이고 서류 관리는 과학수사대 뺨치게 오차율 0%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이런 살얼음판 같은 부서에서 대체 도전이라는 인재상은 어떻게 발휘돼야 합니까? 여기서 창의적으로 막 규정 깨고 도전했다가는 바로 수갑 차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보면 완벽한 모순이죠. 규정을 100% 지켜야 하는데 도전을 하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직무를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해보면 그 도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제약 물류에서 말하는 도전은 룰을 깨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 극도로 촘촘한 룰의 거미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실수를 줄이고 시스템을 최적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전이죠.
아, 룰을 어기는 게 아니라 룰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효율을 뽑아내는 극한의 최적화다.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만 건의 입출고 데이터를 사람이 엑셀로 일일이 타자치다 보면 언젠가 무조건 오타가 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요.
네, 이 부서에서의 진정한 도전은 ERP나 SAP 같은 회사의 복잡한 전산 데이터를 완벽하게 연동시켜서 수작업 오류 확률을 0%로 만드는 프로세스를 아예 구축해버리는 겁니다.
와, 시스템화 시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과거 데이터 분석해서 생산팀에 필요한 원료가 부족해지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가장 완벽한 안전재고 수준을 새롭게 산정해내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위대한 도전이죠.
아하, 그럼 그 인재상에 있던 소통이라는 것도 단순히 동료들이랑 밥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겠네요?
전혀 아니죠. 품질관리팀은 끊임없이 원료를 검사하려고 붙잡아두고 생산팀은 당장 약을 찍어내야 하니까 원료 빨리 내놓으라고 계속 재촉합니다. 구매팀은 원가 낮추려고 무조건 대량 구매를 밀어붙이죠.
샌드위치 신세네요.
맞아요. 자재 담당자는 이 엇갈리는 이해관계의 한가운데 서서 정확한 데이터랑 규정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병목 현상을 뚫어내야 합니다.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최적의 하디점을 찾아내는 그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그게 바로 이분들이 매일같이 수행하는 혁신적인 소통인 거죠.
진짜 짜릿하네요. 룰을 부수는 화려한 플레이가 아니라 룰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는 그 좁고 험한 길 위에서 어떻게든 더 나은 프로세스를 찾아내려고 땀 흘리는 현장 모습이 막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멋진 일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그저 깔끔하고 하얀 알약 뒤에 숨겨져 있던 제약산업의 거칠고 역동적인 이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많은 걸 다뤘죠. 약간 이 나라는 거시적인 규제의 폭풍, 그리고 그 폭풍 피하려고 R&D와 막대한 고정비 감수하면서 자기들만의 혜자를 파고 있는 기업들의 생존 전략, 그리고 1g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철제 금고 앞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는 자재 관리자들의 치열한 일상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쫙 연결되셨나요?
결국 이 거대한 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궁극적인 혜자는 막대한 자본이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타협하지 않는 정확성,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규제 준수라는 무거운 책임감, 바로 그 자체입니다.
아, 타협하지 않는 정확성과 책임감,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하나 던지고 싶은 아주 흥미로운 화두가 생겼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산업 트렌드 보고서 초번에 제약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물류 자동화라는 말이 슬쩍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있었죠.
만약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0.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살벌한 제약 자재 창고에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AI 로봇이 전면 도입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피곤해하지도 않고 1g의 오차도 없이 마약류를 세고 NMIS 시스템에 0.001초 만에 딱 보고를 끝마치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인간 특유의 꼼꼼함은 로봇의 정밀한 센서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눈앞의 효율성은 극대화되겠죠.
그렇죠. 훨씬 빠르고 정확할 텐데요.
하지만 과연 그게 끝일까요? 기계가 치명적인 해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오류 때문에 수만 개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엉뚱한 곳으로 잘못 출고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시스템의 코드를 확 뽑아버리고 막아설 수 있는 건 결국 인간뿐이거든요.
아, 아무리 시스템이 발달해도 로봇한테 감옥에 갈 책임을 물을 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AI랑 자동화가 고도화될수록 기계를 감시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인간의 윤리의식, 그리고 그 마약류 관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이자 제약산업의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
와.
효율의 끝판왕인 로봇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책임감이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사실.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통제된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도전의 의미를 찾아가는 제약 현장의 영웅들,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로봇 시대의 딜레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시야를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운 탐구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놀라운 주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